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오랫동안 멈추었던 마태복음 강해로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달 반 됐기 때문에 좀 아득하죠? 한 달 반 전에 이제 마태복음 강해 마지막 했었는데, 자, 저희는 이제 산상수훈을 좀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고요. 마태복음 5장은 팔복으로 시작되죠.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요약을 하자면, 구약의 율법이 결국 지향하는 바는 바로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었고,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가장 잘 이제 나타나여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6장으로 와서는 그러면 이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6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의 소재와 한 가지의 경고로 구성되어져 있죠. 가장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실천을 하고 있었던 구제기도 금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것인가.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도 있었지만,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했던 그때 성행하던 이 경건훈련의 전통을 어떻게 바르게 시행하고 어떻게 이웃을 위하여 시행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주된 주님의 6장의 가르침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저희는 구제, 기도까지 이제 살폈고, 이제 오늘은 이 금식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테고, 다음 주에는 한 가지의 경고가 등장하죠. 바로 물질에 대한 주님의 긴 경고의 말씀인데, 이제 뭐 다음 주에 뭐 살피겠지만, 굉장히 우리 주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분명한 주님의 입장이 있어요. 뭐 주님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건 진리라고 볼수 있겠죠. 주님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경고를 내리는 것에서 결국 제자도를 걸어가기 위하여서 누구든 이 물질에 관한 선을 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깊은 제자도로 들어갈 수 없겠다는 주님의 그 심정이 느껴질 정도란 말이죠.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시고, 이제 오늘은 구제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소재 중에서 마지막 소재인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중에서도 그때 당시에 가장 성행했던 경건의 전통 중에 하나였던 이 금식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식은 앞선 주제였던 이 기도와 어쨌든 긴밀하게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금식을 하던 중에 그저 우리가 배금 꼽 있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제 이 금식을 주로 이제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만큼이나 사실은 금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경건 훈련인데, 그런데 이것만큼 상당히 왜곡되고 남용되고 이제 오용되어져 온 것이 이제 없을 정도로, 그래서인지 이 시대 이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거의 금식하지 않습니다. 거의 금식이라고 하는 전통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사실 많이 사라진 것이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의 주목받고 있지 못한 주제이고요. 그래서 아주 현저할 정도로 급격하게 이제 금식의 비중이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왜 이렇게? 아마도 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으나, 아마 이런 사회적인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힘든데, 교회에 와서까지 몸을 그렇게 혹사시키면서까지 금식까지 해야 돼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더욱더 결정적이게는 이제 우리와 같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이 금식을 오용하고 남용함으로써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교회 내나 교회 밖에 심어둠으로써 금식하는 자들은 뭔가 굉장히 광신도이고 뭔가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 속에서 금식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고, 심지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앞에 두시고는 늘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하셨고,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직전에 주님께서는 금식하셨다는 점에서 금식은 주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뿌리내렸던 서구는 이 금식이 굉장히 빈번한 전통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말씀드렸듯이 아침 식사가 영어로 breakfast인데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죠. break our fast, 그러니까 우리의 금식을 멈추다. 어젯밤까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은혜를 구하면서 아뢰던 우리의 금식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 첫 술을 비로소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뜬다는 의미에서의 breakfast인 거, 아침 식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나타날 정도로 사실은 금식은 이 서구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뿌리 내려져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사실은 아주 흔한 전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몇 주 전에 금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했지만 오늘은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속에서 금식이 등장하는 여러 군데, 제가 뭐 성경 구절을 전부 다 스크린에 올려드릴게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금식을 많이 했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금식을 했는가?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세 가지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속에서 금식을 했던, 금식의 동기가 이유가 됐던 세 가지의 사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금식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추정을 하다시피 금식은 늘 회개와 동반하여 회개하고 죄를 자복할 때 금식을 주로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몇 군데 볼게요. 먼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도탄에 빠진 그 민족들을 데리고 나라를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려 할 그때 자 저렇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달 스무나한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죄를 회개할 때 굵은 배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자,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한번 다 같이 모든 이방 사람들 다 같이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를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면서 나라의 재건을 도모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느헤미야가 했던 회개와 동반되었던 금식이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한번 요나를 생각해 볼까요? 요나가 이방 나라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요나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막 벌어져요.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니느웨 왕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합니다. 요나서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자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조직적인 행정 체계를 갖춘 금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니 그 뒤에 보세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예, 굵은 배옷을 입고 섰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자 그들이 죄를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배옷을 입고 심지어는 조금 더 조직적으로 왕이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은 저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금식할 때 특세 때 저희 교육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저와 같이 점심 금식 하거든요. 점심 금식 꽤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하는 게 점심을 건너뛴다는 게 하면 참 좋아요. 몸에 힘도 빠지고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와서 제 뺨을 때려도 맞고 있을 것만 같고 마음이 저도 모르게 유순해지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교회적인 것으로 건강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같이 일정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틀 금식, 3일 금식 정도를 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지금 같은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교회의 금식 기도가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이 니느웨 왕이 행정력을 가지고 금식을 전부 다 선포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약의 대표적인 금식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식음을 전폐하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을 회개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9절 올려줘 보시면 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3일 금식을 해요. 그죠? 3일 금식을 하던 중에 그가 뭘 했겠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정도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사악한 일이었던지를 깨닫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그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회개하는 일들을 지금 감당해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금식을 했던 첫 번째의 가장 대표적인 동기는 결국 이제 회개를 동반할 때 금식을 했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구약의 율법이 바로 그것을 지정해 놓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레위기 16장을 올려져 보시면 29절 30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일곱째 달 그달 10일, 7월 10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날을 흔히 율법에서는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금식하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러니까 외국인들까지 전부 다 포함시킨 거예요. 자, 30절 볼까요? 30절 이날에 다 같이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하면서 속죄를 위하여 금식을 동반하여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1년에 하루는 최소한 온 국민이 전부 다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지금 지정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날을 흔히 이제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구약에 지정해 놓은 유일한 이제 율법의 금식의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자, 금식의 동기 첫 번째는 바로 회개할 때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금식의 두 번째 동기는 뭐냐면 은혜를 구할 때 기도와 종종 동반되게 금식했던 사례들이 성경 속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은혜를 구할 때. 자, 이것도 성경을 몇 군데 볼게요. 자,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모압과 암몬 군대와 전쟁을 치러야 됐었어요. 근데 전쟁을 치르려고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력으로나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두 개 나라의 연합군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무리 해도 방법이 나오질 않아요. 그죠? 뭐 얼마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고 자기의 등 위에 올라가 있는 백성들을 향한 그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전쟁은 벌어졌는데 전쟁을 이길 힘은 이거 객관적으로 없고 그때 여호사밧이 뭐 하는가를 볼까요? 역대하 올려져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을 공포합니다. 금식을 이제 우리의 낯을 우리의 얼굴을 주님을 향하여 돌려들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개인으로든 우리 공동체로든 급한 일이 생기거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사실 저 정도 되면 입맛도 없겠죠. 그죠? 여호사밧 정도 됐어. 저 정도 상황에 몰려 있으면 아마 입맛도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무시로 많이 건강이 허락하는 내에서 많이 금식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리고 금식을 하시게 돼서 특별한 기도자 되고 있으면 꼭 저에게 개인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함께 저도 기도할 테니까 꼭 금식할 일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할 때 여호사밧이 기도를 했고요. 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있죠. 그 유명한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자 모르드개와 더불어서 모든 유다인들이 하만의 이 모략에 의하여서 모두 다 죽임당할 그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가 왕 앞에 가야 됩니다. 근데 왕과 약속을 하지 않고 왕 앞에 가면은 에스더조차도 왕비조차도 죽임당할 수 있었던 국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본인의 유다인들을 위하여 동족 유다인들을 위해서 왕 앞에 가야 됩니다. 그때 에스더의 고백을 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을 보시면 자, 이 기록이 있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네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3일 금식을 선포하고 비록 이방 나라의 규례를 어기면 죽을 수 있지만 이 규례를 어기고 우리 동족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 앞에 나가서 목숨을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뭘 했다고요? 3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게 이제 에스더가 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신약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금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 2절을 보시면 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우리 주님께서 무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저건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4일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은데 40일을 주님께서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이끌리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 주님께서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도 있어요.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금식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자, 안디옥 교회라고 이방의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이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교회가 은혜를 받자 결정한 게 뭐냐면, 자기 교회 내부로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파송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거 뭐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위하여서 그때의 그 약한 교회가 재정을 투입했을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때 볼까요? 14장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예, 특별히 금식할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을 뽑아다 당신들 금식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유, 이게 어떻게 됐어요? 장로님 어디 큰일 났네요. 이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지도자들이 먼저 금식하고 회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볼까요? 그 뒤로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1, 2, 3절도 보면은 교회가 세워질 때도 금식하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도 금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필요로 하고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 교회는 금식한 거예요. 그죠? 금식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첫 번째, 죄를 자복할 때, 두 번째, 은혜를 구할 때 교회가 금식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렇지. 금식은 회개와 동반되고, 그렇지. 은혜를 구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금식하는 게 맞죠. 근데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금식의 세 번째 동기는 뭐냐면, 구제를 위하여, 나눔을 위하여서 금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우리 구약의 구절이 이사야서 58장 6절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뭐라고 말합니까? 밥을 굶는 것도 많고 맞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진정한 금식은 뭐냐면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한 자를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약한 자를 실제적으로 교회가 함께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금식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 말을 할 때 이사야서의 그 정황들이 있나만 이것 다 설명하기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전통, 종교라고 하는 전통을 잘 지켜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압제당하고 가난자를 향하지 못했던 그때 당시의 종교를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일갈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이 뭐냐? 진정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압제당하는 자를 구해내는 거, 구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식의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동기는 뭐냐면 우리가 금식하여서 우리가 모은 한 끼의 값을 구제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아픈 자를 위하여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뭐 이제 또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고난 주간이 다가오는데 고난 주간 때는 조금 더 제가 이제 대대적으로 금식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와 우리 교육자님들은 어쩔 수 없이 저 때문에 일주일 점심 음식하면서 배금권 하는데 저는 어차피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가난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점심 음식을 하는데 저 따라서 같이 금식을 하는데 그래서 한 끼에 한 5천 원 정도 해서 드려진 금액을 우리가 사회로 흘려보내고 지역사회로 흘려보내고 교회 내의 구제로 흘려보내고 특별히 선교로 흘려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금식의 동기는 고의적으로 금식하여서 그것을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금식을 이제 구제나 기도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식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시오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은 너무 당연한 전통이라는 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식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금식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때로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금식하게 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죠. 자, 바로 그 좀 배경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16절에 말씀을 굉장히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세요. 한번 볼까요? 16절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일단 말씀을 중간에 보시면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얼굴을 안 보이게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는 거 있죠. 얼굴을 흉하게 했다는 것은 얼굴을 뭔가를 덮어서 안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전통이었던 금식할 때 얼굴에 재를 발랐어요. 이렇게 재를 발라서 금식하는 사람임을 알렸어요. 금식이 일종의 전통이었습니다. 전통이었었어요. 그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인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일부러 얼굴을 초췌하게 해서 금식하는 것을 때로는 알리기도 했었어요. 여기는 중요한 이유와 또 전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적시키시면서 지금 16절, 17절, 18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로 압축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금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금식이 어떤 것이었다고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죠? 때로는 이웃을 향한 나눔을 위하여서 우리를 희생시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음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일종의 거대한 기간의 거대한 금식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맞죠? 그들에게 내려진 그들이 애굽에서 의지하던 음식은 끊겼고 이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나만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들은 자신들이 일한 것 없이 주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힘의 원천을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내몰렸습니다. 그들은 금식의 자리로 내몰린 거예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뭘 상징해요? 요한복음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는 우리들의 영원한 떡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의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먹고 구원받아야 할 양식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금식에 담겨진 핵심적인 영성이에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분주한 일상을 뒤로 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직 이 일은 주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고백이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대한 하나의 금식의 기간이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일생 전체가 사실은 일종의 금식의 영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힘의 원천을 전부 다 끊어내고 전부 다 끊어내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배부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 한번 말씀의 결론으로 가볼까요? 자, 17절과 18절을 가보시면 자, 이 기록이 있습니다. 6장 17절, 18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자, 18절 굉장히 중요하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두 종류의 관객을 대비시키고 있죠? 사람일 것이냐 하나님일 것이냐.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다라고 하는 것에 쓰여져 있는 이 보이다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연극을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말은 우리 관객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들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결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관객이 누구인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식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영성은 금식은 그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경건훈련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배우는 경건훈련. 결국 금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풍요와 소비를 끊고 세상의 물질에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지 않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다음 주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물질에 대한 염려를 주님은 같은 뿌리로 둡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는 동정받을 감정이 아니에요. 일종의 불신의 문제입니다. 탐욕과 똑같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다음 주에 너무 충격적이에요.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직접적이고 너무 우리 폐부를 찌릅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것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금식에 담겨진 거대한 영성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금식의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온 인생의 고백이고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수목의 돈을 만지며 풍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만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로만 내가 살겠고 생명의 떡을 내가 날마다 먹음으로 당신의 은혜 앞으로 날마다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비와 풍요의 시대 속에서 절제를 우리의 몸에 배도록 배워가고 그래서 금식이 온 인생에 우리의 인생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실제로 물리적인 음식을 끊어내면서 아버지 우리의 몸의 힘을 전부 다 빼는 겁니다. 근육의 힘도 전부 다 빼고 지방도 전부 다 낮추고 우리의 다리의 힘도 전부 다 빼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금식의 영성을 붙드시고 우리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겨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